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니 세상의 폭풍과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설교하고 장사치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대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한순간에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 예수님이 선택한 한 가지 비유로서 예수님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9절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다룬 것이면서 세상 역사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스토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어디서 포도원을 산 게 아니고 남의 걸 받은 게 아니고 주인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망대와 기구와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갖추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그냥 렌트해 주신 것입니다. 세를 주신 것입니다. 임대해 주셨죠. 농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소작인들이 주인에게 당연히 소작료를 지불해야 하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주인이 맡겨주신 포도원의 열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실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농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히 잘 목양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끊어주면서 이 양떼들이 점점 영적으로 강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오래 떠나 있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백성을 맡기시고 충분한 자유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압하고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옆에 막 붙어가지고 잔소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며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떤 열매를 네가 맺고 있는가?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과 맺은 계약의 조건대로 세를 받고자 이 종을 보냈습니다. 약한 농부들은 이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도리어 종을 때려서 쫓아보냅니다. 주인이 참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다른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결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약한 농부들의 이 반역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때리다가 처음에는 능욕하고 나중에는 그냥 상처를 입혀 쫓아보냅니다.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보낸 이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호세아, 에스겔, 에레미야, 스가랴 같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시대를 깨우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종들을 핍박하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낸 이 종들이요. 전부 다 이 스탠다드 그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완전히 제3자 야인이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막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존에 자기들이 정통 종교 지도자들, 정통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존심만 세웠습니다. 감히 우리가 제사장인데 네가 왜 나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냐. 감히 네가 왜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걸 다 막 셧다운 시켜버린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된 매너리즘, 자기 방어주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만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야인 같은 스피커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세요. 많은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많은 여성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 YM 같은 데서 오신 그 선교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티칭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깜짝깜짝 저도 LCS 강의를 들으면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통 신학교에서 훈련된 그리고 이렇게 딱 목회 코스를 걸어온 목회자들과는 또 다른 색깔의 신선하고 열정적이고 쉽고 프랙티컬한 티칭을 잘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기존의 목회자들이 막 위기의식을 느끼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건 정통이 아니다. 신학교 교육을 받아라. 평신도가 무슨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막 탁 처음부터 셧다운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우리들의 종교적인 오만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지금 흐르는 것이 영적인 정통성이에요. 우리 교단의 역사나 이런 그 학벌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제3의 그 티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열려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경직함을 그렇게 일으켜 깨우시는 거죠. 전설의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는 당시 동경의 일본의 정통 검술도장을 양분하고 있던 동경과 오사카 도장의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경과 오사카 조선 출신들이 미야모도 무사시한테 무시하다가 다 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미야모도 무사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것은 동경 도장이나 오사카 도장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동경과 오사카 도장은 자기 검법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품사가 저쪽에 하나 있어도 자기 정통 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 정통,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야모도 무사시는 자기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동경에서도 배우고 오사카에서도 배우고 지나가는 풀이 눕는 모습에서도 배우고 아이의 모습에서도 배우고 짐승이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배우고 모든 삼라만상을 자기의 선생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의 검술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저는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학교 교육이 좋았지만 제게 진짜 영적인 스승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평신도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저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누구한테 배워? 나 신학교 끝났는데 안수 받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약한 농부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안수하신 목회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약한 농부가 되었습니까?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약한 농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듣기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아모스나 스가랴냐 이런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정통파가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이 어디 정통파입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세례요한에게 임했지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적인 독선에 빠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 한국교회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단에 임할 것인가? 그럼 교회에 임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쓰셨지만 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열려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내 아들만은 존중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굳히려는 욕심에 눈이 먼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유대민족을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섬뜩한 메시지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주인이 방치하지 않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년 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이름 민족이 됩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땅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등에서 소름이 쫙 끼쳤죠. 유대민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뭔가 이게 자기들 얘기라는 건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분노와 공포에 질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지 원인에 대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두려워하지만 정작 해야 될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거부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머릿돌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기반, 새로운 코너스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전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유전자가 흘러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가진 새 민족으로 교회의 역사가 새로 시작될 것이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깨어질 것이고 이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공격을 이겨내실 뿐 아니라 또 공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천국의 침공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사탄에게 피해자로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세계를 통째로 흩어버리는 하늘의 공격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격이었어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든지 심판받아 망하든지 양자택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고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실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고 우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우리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일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포도원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요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말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른 대가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실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비유에 나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반드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아라.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너희를 통해 시작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악한 농부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이며 목회자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모태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포도원을 맡겨주시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경직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믿음과 헌신의 열매 대신 불신앙과 죄악된 모습을 보인 농부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과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